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첫 찬양은 너 하나님께 이끌려. 1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함께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이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시편 23편 전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으실 성경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앞에 세우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마음을 바꾸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마음에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것이 많으니 세상에 화가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지만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내 손이나 발이 죄를 짓거든 손과 발을 잘라서 던져버려라. 성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타는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손발이 없더라도 영원히 사는 것이 낫다. 그러니 내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빼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아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에 있는 이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늘 모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생각해 보아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은 언덕에 그대로 둔 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양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다시 찾은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 작은 아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신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사람과 단 둘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용히 가르쳐 주어라. 만일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나 자매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그 형제나 자매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의 증인이 되게 하여라. 그래도 그 사람이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라. 만일 그 사람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형제나 자매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나 세무원처럼 여겨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판단이 될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기로 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가 여쭈었다. 주님, 형제나 자매가 내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일곱 번만 아니라 일흔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빚진 종들에게 빚을 돌려받기로 한 어떤 임금에 비유할 수 있다. 임금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자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임금 앞에 끌려왔다. 종은 빚을 갚을 돈이 없었다. 임금은 종이 가진 모든 것과 아내와 자식까지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종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하였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빚진 것을 다 갚겠습니다. 임금은 종이 가여워서 그가 진 빚을 면제해 주고 그를 풀어주었다. 종은 풀려난 뒤 자기에게 백데나리온을 빚진 다른 종을 만났다. 종은 자기에게 빚진 종의 멱살을 잡고 말하였다. 내가 나한테 진 빚을 다 갚아라. 그러자 멱살을 잡힌 종이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빚은 꼭 갚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종은 그 청을 거절하였다. 그는 자기에게 빚진 종을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 임금에게 이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임금은 그 종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악한 종이다. 내가 네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하도 간청하기에 내가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종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 화가 난 임금은 그 종을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 그 종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벌을 받아야 했다. 너희가 너희 형제나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렇게 벌하실 것이다.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가 인색하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대로 너희를 대하실 것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친구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친구에게 네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빼주겠다고 하느냐? 너희 위선자들아,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야 네 눈이 밝아져 친구의 눈에 있는 티끌을 뺄 수 티끌을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네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아라. 만일 그렇게 하면 개와 돼지들이 그것들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를 해칠 것이다.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자기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제 아이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산상보훈은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천국 시민의 기본적인 자세, 실생활에서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경계의 순이라고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천국 시민의 눈에 대한 경계를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들이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경계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죄의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함으로 욕을 듣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격려하시지만 잘못된 말로 인하여 받게 되는 비난에 대해서는 역시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판이 세상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형제들 간의 관계 속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데서 주의를 기울여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옳지 못한 비판받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1절, 2절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천국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옳지 못한 삶을 삶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 하늘아버지께 욕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계이고 특히 같은 믿음의 백성들 간에도 같은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백성이라면 불신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형제로부터도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비판하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바로 우리가 오늘날 쓰는 미터법을 의미합니다. 내가 상대에 대하여 비판의 척도가 되면 상대도 나를 판단하는데 비판이 척도가 되고 반대로 내가 상대를 볼 때 불쌍히 보면 상대도 나를 긍휼로 대해올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관계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상황 안에는 비판보다는 긍휼을 더 잘 사용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받아주시고 긍휼을 입었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바르지 못한 판단이 남을 먼저 정죄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무엇이 그 눈을 좌우하느냐에 따라서 꼭 같은 것을 보더라도 각각 다르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나 이성이 그 눈을 지배하면 신앙의 문제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비록 세상적인 것일지라도 영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떤 것을 볼 때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같은 믿음의 형제가 잘못 보인다면 상대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야말로 천국 시민이 분명합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바르게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5절의 내용이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인다면 주여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소서 라고 회개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질 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실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를 발견하는 시기는 나 자신의 신앙의 경계를 가져야 할 시기요. 나 자신을 영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할 시기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거룩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신성한, 순결한, 정결한 여러 가지 하늘에 속한 의미들을 가지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주는 가장 귀중한 보석으로 취급되면서 뒤에서 천국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보석들이 다 돌에서 또 땅에서 나지만 진주는 조개의 고통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보석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진주를 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 구원 얻을 수 있는 귀한 보석보다 귀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는 말씀은 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지 말라는 가르침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거역하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탄에게 잡힌 자들에게 생명의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더 이상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도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영성과 열성이 얼마나 복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겠느냐는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정죄보다는 권면이 중요합니다. 다만 복음을 세상의 이성적 논리나 타 종교의 종교적 논리로 뒤섞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가 응답되기 위한 우리 천국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예배당이나 방 안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대개 이해를 하다 보니 중요한 기도는 산 속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나 사람을 통하여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단히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이 산상보훈의 두 번째 기도의 교훈은 대단히 적극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가르침은 단순히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이상의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의 것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가난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구하게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의 비극은 어쩌면 땅의 것이 필요한 정도로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필요한 영적인 것을 의식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주님처럼 아가서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나는 신랑의 애절함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주님의 삶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시는 주님의 두드림으로 응답받았다는 확신을 향해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결코 기도의 응답을 향한 열심을 중단하지 말 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될 수 없는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완전하시고 인자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신령한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인 땅의 원리를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 원리는 적어도 짐승 세계에서도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실이고 연이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조심스럽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권면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럽힘을 당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전하는 데 힘써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에 의해서도 복음의 가치를 잃게 할 수 있다는 데서 앞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구하며 어떻게 응답하실까 찾고 두들기는 확신과 행동이 다 함께할 때 기도는 더욱 효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히브리서 13장 8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의 좋으신 사랑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어떤 아버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더 좋은 것들로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의 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 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후손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는 75명으로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이미 애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 세상에 가뭄이 들어 여차하면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을지도 모를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은 이집트에서도 여자 후손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왕 파라오 때문에 여자 후손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왕 파라오가 히브리인이 낳은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자 후손은 파라오 딸인 공주의 집에서 살았던 모세에 의해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조를 죽이라고 한 파라오가 궁궐에서는 자기 손자 모세를 무릎에 앉히고 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실상은 나중에 이집트를 열 가지 재앙으로 몰아넣을 바로 그 아이를 파라오가 기른 셈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 후손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열두 지파 가운데 유다가 여자 후손을 이을 지파로 선택을 받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후손이 여자 후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사탄은 골리앗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후에는 사울을 통해 죽이려고 했고 그 후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여자 후손이 나타나도록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이것은 다윗의 수완이 차서 그런 뜻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 이스라엘 나라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맙니다. 다윗의 후손이 남방 유다를 다스리고 불경건한 왕들이 북방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사악한 여자와 혼인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방 유다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역사상 이세벨에 버금갈 만큼 사악한 그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했습니다. 이 아달랴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알신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 아달랴가 남방유다의 왕족을 모조리 죽입니다. 아달랴가 죽인 왕족은 자기 손자들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1장과 역대하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달랴도 손자 가운데 요아스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하시아의 누이이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가 그 당시 한 살밖에 안 된 요아스를 예루살렘 성전에 숨겨 목숨을 구했습니다. 만약 아달랴가 이 아이까지 죽였다면, 그 한 살짜리 아이를 죽였다면 여자 후손은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은 온갖 시도를 다 해보았지만 정작 이 아이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사악한 여인의 계략이라도 하나님은 목적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의인이었지만 병이 들어 죽어야 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그가 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그가 죽게 될 테니 집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예사롭지 않은 일을 합니다.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왜 더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왜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다시 그에게 보내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그의 씨, 후손이 없었습니다. 15년 후 그가 죽을 때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세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기보다는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여자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히스기야의 병 때문에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전 722년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방 유다도 주전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후 페르시아 제국이 유다인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성경에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 연회를 베풀 때 자신의 아름다운 왕비 바스티를 연회에 불렀습니다. 그러나 왕비가 연회장에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진노해서 왕비를 폐위해버립니다. 그 후에 새 왕비를 뽑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히브리 처녀 예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 예스더에게는 자신을 친딸처럼 보살펴준 모르도게라는 삼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병거가 있었는데 그가 병거를 타고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자에게 모두 엎드리라 하면서 수산성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데 단 한 사람 모르도게만은 무릎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랄한 계획을 꾸밉니다. 그가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왕과 왕의 신들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그 적과 합세하면 우리가 망할 것이니 우리가 이 히브리 민족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왕은 하만의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유다인은 정해진 날짜에 모두 죽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미 왕의 인장을 찍은 조사가 페르시아 전역에 전달되었습니다. 모르도개가 이 사실을 알고 왕비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남편은 왕에게 가서 우리 유다 민족을 구해주기를 간청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남편인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그가 가진 규를 내밀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르도개가 말했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삼촌 모르도개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으리라고까지 결심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그에게 규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준비한 연회에 왕과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페르시아 제국의 역대 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그 일기에는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모르도개가 발견하고 왕의 모사를 막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모르도개에게 무슨 상이라도 내렸느냐?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상도 주지 않았나이다. 사실 모르도개는 무슨 상을 바라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왕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하만이 왕 있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은 자기 외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가 누가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그 말을 듣고 왕이 말합니다.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백월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도개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이것은 하만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모르도개를 매달아 죽일 결심을 하고 이미 기다란 장딸을 준비해둔 하만에게 이것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르도개가 죽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푼 잔치에서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밝혔습니다. 그 음모를 알게 된 왕은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만든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인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원수를 갚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다인은 에스더가 민족을 구한 날을 부림절로 해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 후손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제야 그 아이가 다름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아래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이집트로 피신한 뒤였습니다. 그 후에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광야에서 예수가 죄를 짓도록 시험합니다. 그때 사탄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그를 시험했습니다. 그 후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마침내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예수의 머리에 가시멸류관까지 씌웠습니다. 그를 하늘과 땅 사이에 세운 십자가에 매달아 피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린 그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렸던 동안 하늘도 어두워졌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마지막 말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쾌재의 함성이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로써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드디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의 경건한 삶과 죽음으로 우리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당할 때 지금 사탄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탄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세상 권세를 준 사탄보다 크신 분이며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 사탄을 승리하신 주님에 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서 승리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사탄에 대해서만 승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승리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이 구절 뒤에 바로 이런 말씀이 뒤따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탄에게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사탄과 맞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의 머리는 계속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만 하늘나라에서 구속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탄을 정복하신 예수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천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